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는 사실 작년 8월부터 제가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서 비대면과 대면 예배가 서로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제가 이제 설교할 차례가 돌아와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정하고 이제 묵상하던 중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8.15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비상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한동안 전임 교육자들만 이제 돌아가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주일 예배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이제 묵상을 시작하고 여러분 앞에 이제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했던 지난 8월부터 오늘까지 약 반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봤을 때두 차례 코로나 유행이 있었더라고요. 두 차례 유행이 있었고 아직도 제 3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아서 아마 각자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과 청년들은 이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삶을 감당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눈을 좀 돌려보면 이 대유행과 집단 감염 사태들의 일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연루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은 한국 교회의 약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감염병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지,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맥락은 다르지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상업 중심지이고요.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일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그 3주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성실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죽은 성도들 역시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전서와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서에는 성도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경고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몇년 안에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계속 순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2절에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3절과 8절에 불법한 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심지어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불법한 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종말의 때가 이르렀고 곧 이 모든 세계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는 애쓰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종말론적 광신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아마 이제 장년부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 고향교회 바로 앞에 그 다미선교회 광주 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해지고 그 10월 27일 밤에 이제 모든 그 공중파 방송들이 정말 종말이 올 것인가를 생중계로 이렇게 이제 보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 돈들이 다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모인 돈이 3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7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미혹한 사람들 역시 다미선교회처럼 뭔가 그런 금전적인 이익들을 좀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루속히 끝나기만을 바래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헛것은 아니었는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재림만 하시면 다 보상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상에 대한 소망도 이제 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는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서 배교하는, 즉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바울은 이제 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들 중에 이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제 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왔죠. 그들의 특징은 4절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4절 말씀을 번역이 조금 더 매끄럽게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때 자신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10년 전에 통치했던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후 50년경에 이제 쓰였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주후 40년경에 이제 통치했던 가이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별명은 칼리굴라라고 이제 그렇게 불렸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모두가, 각계각층에 있는 모두가 집단적으로 이제 분노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로마의 관리들까지도 이 명령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우스는 그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고 했고 주후 41년 1월에 만일 그가 피살되지 않았다면 이제 로마와 유대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가이우스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일부 사이비 집단을 빼고는 없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창조주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그리고 욕구만을 이제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불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의 사람의 그런 모습은 구약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씨름해왔던 우상 숭배와도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많이 빠졌던 신들은 크게 두 신이 있었습니다. 한 신은 바알이 있었고요. 또 한 신은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이제 당시 농경 사회였죠.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비였습니다. 비를 풍족하게 내려서 곡식이 풍요롭게 자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는데 사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해서 그들과 뭔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신이었고 그 신상 역시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고철덩이에 불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을까? 일단 그 신들에 대한 예배의식 자체가 이제 성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적인 쾌락을 채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 농사가 잘 돼서 이제 부와 재산을 우리가 많이 축적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기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것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그 쾌락 그리고 재산을 위해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의 피로를 온전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12절에서 딱 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맡은 강의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치 시기 관련, 나치 시기 독일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독일은 이제 신학이 발달된 나라죠. 그리고 법학, 뭐 철학, 그리고 예술, 이 모든 이제 인문학과 그 사회과학이 그리고 이제 예술이 많이 발달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왜 나치가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 나치가 13년 동안이나 집권을 합니다. 왜 13년 동안이나 나치의 통치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나치가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선거에 의해서 나치는 집권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13년이나 집권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나치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그 독일의 경제가 이제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그 독일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 1차 대전으로 이제 구겨졌던 독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이제 독일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같은 타민족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이제 거의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집권하면 그들에 대한 배제 정책을 쓰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정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일단 독일 경제가 부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독일이 영국, 프랑스 같은 다른 강대국들과 이제 거의 대등한 위치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독일 하면 아마 여러분 떠올리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제한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이 있죠. 그 아우토반이 히틀러가 건설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틀러 시기에 독일 내수 경제가 상당히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실 손기정 선수가 이제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 그 올림픽은요, 독일이 이제 1차 대전의 그 폐허 속에서 완전히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 집중해서 독일인 대다수는 이제 유대인, 집시, 그리고 독일인 안에서도 이제 장애인과 동성애자, 정치적 반대자들, 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제 모두 이제 그 수용소로 끌려가서 이제 가스실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나치식 인사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일 히틀러라는 말인데 그것이 히틀러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히틀러에게 구원이 있다. 심지어 독일 교회마저도 이제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제 히틀러를 이제 따르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 쾌락같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은 더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 삶의 끝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는 신약학자 가벤타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상의 패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들이 전하는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이제 이 불법의 사람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녀들이 거짓을 믿고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가 않죠. 베드로 전서 이제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짓 복음을 주장하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때 거짓에 빠졌던 자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시기를 잘 견뎌가기를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단순히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소망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들에게 심판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친히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시간이 이 심판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사, 격려,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친히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 1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 모두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이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 부분에서 이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바울 서신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 이 전통들이 무엇일까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처럼 예배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전통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잘 지켜가자라는 것이 이제 이 15절에서 이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드림에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이어갈 믿음의 전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드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0명 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죠. 네, 어른 200명에 아이들 100명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목사들이 다들 이제 놀랍니다. 네, 교회 자체가 많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교회는 없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마 요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런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말도 이제 많이 들리고 있고요. 이미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떠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이제 몇만 명 되는 청년들이 이제 그 통계를 내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있는 그런 가난한 교인들이 200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쇠퇴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를 이제 다시 갱신하시는, 돈과 권력을 붙잡았던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복음 위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6절과 17절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올리는데, 예, 그 다음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는 지금 우리 다드림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선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모든 힘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앞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이 감사와 격려와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의 감사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그 기도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즉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번역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고 있고, 이제 오늘 말씀과도 잘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네,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 이제 약간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가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네,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태양, 은혜와 긍휼의 주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네. 주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광, 하늘에서 존귀하게 받들어지는 주님의 영광, 땅 위에 오셨네. 어둠을 비치는 진정한 빛,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높이 세움 받으시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탄식하던 날은 끝이 나리라. 찬미의 노래를 영원한 빛 예수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로와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아버지 이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